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방어용 살상 무기를 제공하는 문제와 관련해 이번 주 열리는 국제회담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 동부 반군들에 대한 러시아의 지원을 중단시키기 위해 자신은 외교와 제재를 통한 방식을 선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핵심 보좌관들에게 외교적 해법이 실패할 경우 우크라이나 정부에 살상 무기를 제공할 만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최근 반군의 무력 증강에 대항하고 러시아 국경 지역의 폭력 사태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살상 무기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메르켈 독일 총리는 우크라이나 사태는 군사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외교적 해법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이틀 일정으로 이집트를 공식 방문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어제 이집트 국제공항에 도착해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두 정상은 오늘 정상회담에서 이라크와 시리아, 리비아 사태,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러시아 대통령궁은 밝혔습니다. 앞서 이집트 대통령실은 두 정상이 오늘 일부 협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양국은 최근 군사협력과 무역 강화를 강조해왔습니다.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연합군으로부터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을 겨냥한 공습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협력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사드 대통령은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라크와 같은 제3국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며 하지만 군사작전에 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리아는 미국 주도 연합군에 합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프리카 니제르 의회가 나이지리아의 이슬람 가격단체 보코 하람에 맞서 싸울 군사 파병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나이지리아와 이웃한 니제르와 차드, 카메룬, 베니는 지난 2009년 이래 수천 명의 민간인들을 학살한 보코하람과의 전투를 위해 8,750명의 연합군을 조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보코하람은 어제 니제르 남동부 디파 마을에 폭탄 공격을 가하고 현지 교도소를 습격했습니다. 보코하람 지도자 아부바카르 셰카우는 이날 인터넷 영상 매체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에서 아프리카 연합군을 무찌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타이완 검찰이 지난해 타이완 의회를 수주 동안 점거했던 학생 시위대의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타이완 관영 언론은 일부 학생 대표들이 공무집행 방해와 공공기물 파손 등의 혐의로 오늘 오후 기소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기소된 사람들은 학생 대표 린펜 파인과 첸 웨이팅, 대학교수인 후앙 쿠오창 등 118명에 달합니다. 시위대는 지난해 3월 의회를 점거한 채 23일 동안 연좌 농성을 벌이며 중국과의 무역협정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해바라기 운동으로 불린 당시 시위는 중국이 타이완에 대한 영향력을 갈수록 확대하려 한다는 우려에서 촉발됐습니다. 말레이시아 대법원이 야당 지도자인 안와르 이브라힘의 동성애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판결에서 안와르가 지난 2008년 젊은 남성 보좌관과 동성애를 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안와르는 판결 직후 자신의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알라 씨는 내 증인이라며 결코 침묵하거나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와르는 관련 혐의에 대해 지난 2012년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말레이시아 항소법원은 지난해 원심을 깨고 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현 정권의 최대 경쟁자인 안와르의 정치 활동은 금지됩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2월 10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들어온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미 국무부 부장관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 대한 지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Amnesty International이 제작한 북한의 인권실태 기록 영화가 공개됐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도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경제가 나아졌다고 중국 외교부 주관의 학술지가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남북도 동해안은 밤에 흐리고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동북아시아 순방차 한국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은 남북대화가 진전되면 북한 비핵화를 위한 보다 나은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 대한 지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10일 서울 주한미국 대사관 공보관에서 대사관 청년 포럼 행사의 하나로 한국 대학생들과 만나 박 대통령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이 이런 노력에 진전이 있다면 북한이 미국의 관여에도 응할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북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데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남북대화가 미한 두 나라의 공동 목표인 북한 비핵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미 행정부의 입장을 재차 에둘러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미한 두 나라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와 핵 개발 프로그램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하게 믿고 있고 완벽한 조화 속에 정확하게 같은 접근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이와 함께 북한이 비핵화에 진지하다는 점을 보여야 하고 만약 그렇게 되면 북한에 언제든 관여할 준비가 돼 있고 미북 관계도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한국의 대학생들에게 다른 국제 현안들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구소련 해체 후 우크라이나의 핵 포기를 위해 미국과 영국, 러시아가 안전 보장을 약속했다고 지적하면서 러시아가 이 합의를 깨도록 허락한다면 앞으로 그 누구도 자신의 핵무기나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이 우크라이나나 이슬람 국가 문제 등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9.11 사태를 거론하면서 큰 바다와 군대가 미국을 보호하고 있다고 여겼지만 멀리서부터의 공격에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8일 방한한 블링컨 부장관은 2박 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10일 오후 다음 방문지인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대화에 앞서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이 밝혔습니다. 로즈 부보좌관은 어제 워싱턴의 외신 기자클럽에서 가진 회견에서 미국은 언제나 대화 테이블로 돌아갈 용의가 있다면서 하지만 대화 복귀는 북한이 비핵화에 관한 과거의 합의를 준수할 것이라는 신뢰할 만한 징후에 근거를 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즈 부보좌관은 미국이 단순히 만남을 갖기 위해 대화하지는 않겠다며 북한은 이전에 비핵화에 합의했었으면서 골대를 옮겨놓고 다시 대화 테이블에 앉지는 못할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에 거주하는 탈북자 박지현 씨가 국제인권단체가 제작한 기록영화에 출연해 북한의 인권 참상을 고발했습니다. 박 씨는 인신매매와 강제 북송, 노동교화소 실상 등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증언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제인권단체인 Amnesty International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기록영화를 제작해 공개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코미디 영화 인터뷰의 영국 개봉에 맞춰 공개된 이 기록영화의 제목은 또 다른 인터뷰입니다. 영화 인터뷰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암살을 소재로 다룬 코미디인 반면 또 다른 인터뷰는 탈북자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된 기록 영화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마지막 위원이께 해서 손만 이렇게 하는 거에 가라고 사실은 아버지 돌아가시는 것도 못 보고 그 찬방에 혼자 눕혀두고 쌀 한 공기에 옷 한 벌 넣고 있잖아요. 그리고 북한을 떠났거든요.
현재 영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 박지연 씨는 죽어가는 아버지를 홀로 남겨두고 북한을 탈출해 중국으로 건너갔지만 중국 생활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중국 돈 5천 위안의 인신매매돼 중국 남성과 결혼한 뒤 아들을 낳고 6년을 중국에서 살았지만 결국 중국 공안에 체포돼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겁니다. 아들과 헤어져 홀로 강제 북송된 박 씨는 청진시 송평에 있는 노동교화소로 보내졌습니다. 박 씨는 노동교화소에서 매일같이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강제 노동에 시달렸다고 말했습니다.
노동은 이제 아침 4시 반부터 시작되거든. 4시 반에 이제 밥 먹기 전에 식전 작업이라고 하고, 이제 저녁에는 이제 여름 같은 경우에는 8시, 9시까지만 해가지고, 하여튼 땅이 시커매져야만 일이 끝나거든요. 근데 일이 끝나고 이제 들어와서는 또 밥 먹고, 저리 자는 것이 아니라 밥 먹고 또 생활청화가 있어야, 생활청화를 하거든요. 그날 일을 잘했나 못했나 이런 생활청화해야 되고, 땅이.
박 씨는 노동교화소뿐 아니라 북한이라는 나라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감옥이라고 비판하면서 사람들이 너무 굶주려서 심지어는 들쥐나 뱀, 풀뿌리조차 남아있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노동교화소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리다 파상풍에 감염됐습니다. 북한 당국은 박 씨의 상태가 악화돼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고 심지어는 걸을 수조차 없게 되자 박 씨를 석방했습니다. 풀려난 박 씨는 중국에 두고 온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다시 인신매매를 통해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박 씨는 다행히 중국에서 자신의 처지를 딱하게 여긴 사람들의 도움으로 아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중국에서 살 수 없다고 결심한 박 씨는 아들과 함께 몽골 국경을 넘었습니다. 박 씨는 이 과정에서 누군지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 아들 없고 이제 제 손 잡고서 막 대가갖고 이제 두 번째 철저만 끊고 그리고 또 막 돼서 이제 몽골은 높지가 않아갖고 이제 그냥 쑥 건너뛰면 되더라 그렇게 해갖고 이제 저희가 몽골까지 넘어갔거든요. 이제 넘어가서 몽골 그 국경을 넘어서 제가 그 다음에 쳐다보니까 이제 그때 저희한테 이제 밥도 사다 주고 하는 그 사람이었더라고요.
마침내 중국을 탈출하는 데 성공한 박 씨는 지난 2008년 영국 맨체스터에 정착했습니다. 박 씨의 증언을 담은 15분 분량의 기록영화 또 다른 인터뷰는 Amnesty International 인터넷 웹사이트와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 공개됐습니다. 특히 가디언과 텔레그래프 등 영국 언론들이 미국 코미디 영화 인터뷰의 영국 개봉에 맞춰 공개된 이 기록영화를 소개하면서 공개된 지 며칠 만에 조회수 5만을 넘어가는 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박 씨는 유럽의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인권유럽연합의 간사로 활동하며 영국의회와 대학 등에서 북한인권 실태를 증언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3년 10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Y가 런던에서 개최한 청문회에 출석해 중국에서 인신매매 희생돼 아들을 낳은 뒤 북송돼 가혹한 처벌을 받은 사연을 증언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에서 일부 나타나고 있는 시장화 현상이 개혁 개방이 아닌 체제 유지의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최근 북한 경제가 미미한 성장세에 있는 것은 맞지만 완전히 나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북한에서 나타나고 있는 시장화 현상이 개혁 개방이나 북한 사회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일부 관측과 달리 역설적으로 지배층에 대한 뇌물 확대를 심화시켜 체제 유지의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시장화에 따른 부가가치가 북한의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원인으로 은행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불신을 꼽았습니다. 북한 당국에 대한 불신으로 은행을 이용하지 않아 일부 소비 생활은 활성화될지 몰라도 전체적인 경제 성장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국 정부는 오히려 북한 당국의 재정이 어려워졌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의 추진으로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실질적으로 경제에 도움이 되는 분야가 아닌 불필요한 전시성 사업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당국의 여력이 떨어져 이를 민간의 시장 영역에서 메우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평양을 비롯한 대부분의 북한 지역에서 달러나 위안화가 사용되고 있으며 북한 당국이 예금과 신용카드 등을 통해 숨겨진 외화를 끌어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 함께 최희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해 8월 이후 공개석상에 등장하지 않은 배경에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도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경제가 나아졌다고 중국 학술지가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 주관으로 발행되는 학술지의 평가여서 주목됩니다. 김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외교부 주관으로 격주마다 발행되는 외교학술지 세계의 지식은 최신호에서 북한 경제가 지난 몇 년간 개선되고 있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평양의 식당들이 크게 늘어났고 장마당에서 농산물 거래가 매우 활발해졌을 뿐만 아니라 북한산 일용품들이 계속 생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농업 부문에서는 농산물 생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식량 부족분이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학술지는 UN 식량농업기구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를 그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식량농업기구는 북한의 식량 부족분이 지난 2011년 108만 6천 톤에서 지난해 34만 톤으로 줄었다며 3, 4년 뒤에는 자급자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세계지식은 북한이 지난 2013년 3차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가 강화됐고 외부에서 원조를 받거나 대외 무역이 증가한 동향은 포착되지 않는다며 최근의 경제 상황은 내부의 새로운 동력과 경제 개선 조치의 영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적극적으로 농업 개발을 장려하고 트랙터와 비료 생산에 박차를 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농장원들의 생산 의욕을 높이기 위한 530 조치를 포함해 북한의 새 농업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세계지식은 북한의 경제 개선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시장경제 요소는 이미 계획경제와 배급제도의 중요한 대체수단이 된 만큼 530 조치가 광범위하게 시행되면 이 같은 추세는 돌이키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세계지식은 북한 경제가 크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결국 외부에서 대규모 자본이 들어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난해 말 최룡해 노동당 비서와 리수영 외무상이 각각 러시아와 동남아를 방문한 배경에는 투자 유치 목적이 컸다고 분석했습니다. 세계지식은 북한이 이렇게 해외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하고는 있지만 투자자들에게 북한 핵 문제를 충분히 설명하고 납득시키지 않으면 실질적인 투자 유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경제 발전의 우선순위를 두고 핵 문제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으며 중국 정부도 북한의 경제 개선 상황을 전략적인 시각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세계지식은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국제구호단체 핸디캡 인터내셔널이 올해 북한의 재활치료 전문가를 파견합니다. 재활치료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스스로 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 활동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구호단체 핸디캡 인터내셔널이 오는 5월부터 3개월간 북한에 파견할 작업치료 전문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작업치료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손상을 입은 사람들이 일상활동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밥을 먹고 옷을 입고 이부자리에서 일어나고 목발과 휠체어를 사용해 걷는 것입니다. 핸디캡 인터내셔널은 평양의 문수기능회복원, 조선장애어린이회복중심, 평안북도 독립 노인요양원의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들에게 작업치료법을 전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에서 작업치료법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라면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교육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핸디캡 인터내셔널 벨기에 지부는 지난 1998년 조선장애자 보호연맹의 요청으로 북한 내 장애인 지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해 북한에서 80만 유로, 미화 110만 달러 상당의 지원을 펼쳤습니다. 함흥 정형외과 병원, 평안남도 덕촌 탄광병원, 평안북도 동림의 노인장애자 요양원 등에서 설비 개선과 장비 지원, 보건요원 교육 등에 나섰습니다. 또 북한 내 6개 시각과 청각장애자 특수학교의 교육을 지원했습니다. 핸디캡 인터내셔널은 유럽연합과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 벨기에 개발협력청, 스위스 개발협력청, 영국과 네덜란드 대사관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북한을 돕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지난 1월에 탈북 난민 한 명이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에 탈북자 한 명이 난민 주의를 받아 미국에 입국했다고 미국 국무부가 9일 발표한 난민 입국 현황 자료에서 밝혔습니다. 이로써 2006년 이후 미국에 들어온 탈북 난민은 모두 179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여성이 70% 내지 8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08년에 38명으로 가장 많았고 2013년에는 14명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탈북자들은 지난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근거해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에 들어온 탈북자들은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미국 정착에 필요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탈북자가 정착하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약 8개월 동안 $200 내지 $300 정도의 현금과 의료보험, 식품 구입권 등을 제공받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어 미국에 정착한 지 1년이 지나면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며 그로부터 5년이 지나면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지난해 월 평균 임금은 일반 한국인의 3분의 2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이 실시한 2014년 탈북민 실태조사 내용을 전효숙 남북하나재단 팀장을 연결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이 일은 많이 하지만 소득은 적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데 먼저 탈북민들의 임금 수준이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요?
예, 이번 조사 결과 북한 이탈주민의 월 평균 임금은 1341달러로 이제 나타났고 이것은 일반 국민 2034달러에 비해서 약 693달러 정도가 적은 것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현상적으로 보게 되면 일반 국민에 비해서는 적기는 하지만 연도별로 봤을 때에는 이분들의 임금 수준은 계속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대비 13년, 14년이 매년 한 36달러 정도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을 지금 달러로 환산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혹시 예. 이 금액이, 이 정도 금액이 뭐 정확하게는 어렵겠지만 북한에서의 그 돈의 가치를 따진다면 어느 정도나 될까요?
북한에 비해서는 당연히 이분들이 느끼기에 이제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지만
네.
일반 국민들, 남한 국민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조금 이제 부족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탈북민들의 임금 수준이 일반 한국민들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이가 이제 나는데요. 차이가 나는 주 원인을 무엇들로 꼽을 수 있을까요?
그 이제 차이가 나는 것들을 그냥 저희가 수치상으로만 비교하는 것은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금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 재직 기간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2013년도에 이제 평균 재직 기간을 보게 되면 탈북민은 19개월인데 비해서 일반 국민 67개월로 3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임금 수준이 이렇게 재직 기간도 고려돼야 되겠지만 일에 대한 전문성, 숙련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일반 국민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탈북민들의 고용률과 실업률은 얼마나 되고 그 추세는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나요?
그 2014년도에 이제 고용률은 이제 그 장 53.1% 그리고 이제 실업률은 6.2%로 이제 그 연도별로 봤을 때는 전해보다 고용률은 높아지고 실업률은 이제 낮아졌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제 전반적으로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국민에 비해서는 고용률은 뭐 7.7% 포인트 낮고 실업률은 3% 포인트가 이제 높아서 일반 국민에 비해서는 취약합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그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계를 유지해 가나요, 보통?
대부분 이제 이분들의 남한에 와서 살고자 하는 의욕들이 이제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정규직 형태로 이제 고용되기도 하지만 시간제 형태, 아르바이트 형태로도 많이 이제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오는 분들의 이제 그 남녀 구성을 보게 되면 여성이 한 70%로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교육도 하고 학력도 취득하면서 뭔가 출산과 아이를 양육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동시에 이제 수행을 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문직으로 갈 수도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이를 양육하면서 또한 이제 이렇게 직업을 하다 보니까 아르바이트 형태도 많이 고용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탈북민들의 고용 형태와 직업 유형에서 어떤 특징이나 문제점 같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 꼽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에 비해서는 이제 상용직이 이제 좀 이제 적고 일용직이 일반 국민에 비해서 3배 이상 높게 나타난 그런 특징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어떤 경력이라든지 한국 생활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직장을 다녀야 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사무직이나 기능직보다는 이제 단순 노무자나 아니면 서비스 종사하다가 상당히 이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북한 일탈 주민이 현직 직업에서 전문성을 축적하면서 일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용직이라는 것은 그날 일해서 그날 먹고 사는 것이고 상용직이라는 네. 것은 고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계속해서 일을 다닐 수 있는 그런 곳을 얘기하는 것일 텐데 북한인들은 네. 그렇게 하루하루 일을 해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이시죠?
예.
남쪽에 와서 생활하는데 자영업까지 하기에는 쉬운 일은 아니겠지요, 아무래도?
예, 그 일반 국민들에 비해서 이제 자영업이 적은데 자영업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본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나 뭐 인적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좀 부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네.
않습니다.
그 자영업을 해서 성공한 분들도 있다는 얘기가 들리긴 들립니다만은
예. 네.
단순 노무직이 많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데서 주로 일을 합니까?
그 여성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음식점이나 아니면 이런 상가에서 이렇게 안내하는 판매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고
네.
그 남성들의 경우에는 이제 그 단순 숙련한 그러니까 중소기업에서의 이제 계속 생산 라인에서 이런 것들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 그리고 약간 좀 전문성을 축적한 경우에는 이렇게 운전이나 뭐 중장기를 끌고 하는 이런 것들도 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런데 그런 그 단순 노무직을 구하기는 뭐 쉽습니까?
예, 그 한국 사회가 이제 경제적으로 상당히 발전해 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필요를 하는데 오히려 이분들이 이제 한국에서의 일이 힘들어서 오히려 약간 기피하는 경향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 일자리는 있는데 일이 너무 힘들어서 예. 오히려. 네, 네.
예, 북한 사회에 비해서 이 노동의 강도가 상당히 높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탈북민들이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그 조사 결과도 나왔는데 이 한국 생활에서 만족도는 어느 정도로 나왔습니까?
그 남한 생활에 대한 만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족한다는 비율이 한 67.6% 해서 북한 일탈 주민 3명 중에 한 2명 가량이 아, 한국에서 사는 거 너무 좋다 만족한다 이렇게 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연도별로 차이가 나나요?
큰 차이는 안 나고 비슷한 추세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만족한다 이 부분에서는 뭘 만족한다고 느끼는 건가요?
아마 북한 사회와의 어떤 차이점 같은 것을 많이 표현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북한 생활보다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 그 만족스러워하고 있고 그러면 남한 생활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불만족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네.
그래도 경제적으로 이제 어렵다 일반 국민에 비해서
네.
그리고 북한 일탈 주민들에 대한 각종 편견이나 차별 이런 인식의 문제가 좀 어렵다고 이제 응답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북에서 왔다고 하면 좀 차별을 하는 그런 경향이 힘들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그 차별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직접적인 차별도 있을 거이기도 하고 문화 양식의 차이에 따라서 이제 우리는 일반 국민은 너 이거 할 줄 아느냐라고 했는데 이분들의 경우는 그게 나를 무시해서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차별로 받아들이는 이런 거 어떤 인식의 문제도 같이 복합적으로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탈북민들은 결혼이나 재혼에 대한 관념이 일반 한국민보다 이 개방적인 특성을 보인 것으로 조사에서 나타났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배경이 있는 걸까요?
저도 이제 이 조사를 하면서 놀랐던 게 북한 사회가 상당히 가부장적인 사회이고 남성 위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결혼이나 이혼, 재혼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고도 함께 살 수 있냐, 그리고 사별이나 이혼한 경우에 재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일반 국민보다 상당히 개방적이었거든요.
아, 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제가 봤을 때 북한 이제 탈북 여성이 이제 남한 사회에 와서 그 여성으로서의 어떤 희망, 그리고 이 여성들의 어떤 인식, 그리고 이 응답자들의 다수인 75% 정도가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그 인식이나 태도들을 반영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조사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실시가 된 건가요?
이번 조사는 이제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이 실시한 어떻게 보면 국내외를 통틀어서 유일한 이제 전수조사인데
네.
2013년 12월까지 입국한 그 이제 생산 가능한 인구가 만 15세입니다. 그러니까 만 15세 이상 북한 이탈 주민 12,777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 남한 생활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이번 조사는 이제 표본이 아니고 전수조사였습니다.
아, 전수조사로. 네. 네.
예.
네, 네. 조사를 하시면서 이런 부분은 이 남쪽에서 민간인이나 정부나 차원에서 도움을 참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혹시 뭐 느낀 점이 있으신가요?
그 매년 저희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네.
보게 되면 이분들의 어떤 삶의 만족도나 경제 활동 상태나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계속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이제 표현하는 것이 그래도 이제 직장을 다니는데 힘들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우리에 대해서 똑같은 일반 국민들로 대해주고 뭔가 이상한 눈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이제 조사 결과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결국 우리 일반 국민들이 이분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같이 살 수 있는 이런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신 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통일부와 탈북자 지원재단인 남북하나재단이 실시한 2014년 탈북민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 남북하나재단의 신효숙 팀장을 연결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한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사이버 작전은 한국합동참모의장이 관할합니다. 한국 정부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한국군 사이버사령부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직할부대인 사이버사령부의 모든 업무는 국방장관의 통지를 받지만 이 개정안이 처리되면서 합참의장이 사이버사령부의 사이버작전을 지도감독하게 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사이버사령부의 원활한 사이버작전 수행을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주 화요일 화제성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투데이 풍경입니다. 미국 워싱턴 소재 조지타운 대학의 학생단체가 탈북자들을 초청해 북한의 인권 실태에 관해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참석해 탈북자들의 증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이러한 잘못들을 저는 최소한 배운 학생으로서 우리한테 미안하다는 말은 처음에 나올 줄은 알았어요. 그 말은 없더라고요. 자, 당시 제가 강제북송 당할 때 북한에서는 1인당 3달러씩 중국 정부에 줬습니다. 네, 그리고 강제북송 당하지 않은 탈북자들이 있는데요. 그 탈북자들은 중국 공안에 돈을 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중국 정부에 의한 강제북송만 3차례, 인신매매, 마취 없는 낙태수술, 다리미 고문 등 세 차례 북송과 네 차례 탈북 과정에서 끔찍한 시간을 보냈던 탈북작가 지현아 씨가 중국 학생의 질문에 답한 내용입니다. 중국 학생은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체포해 강제 북송시킨다는 증언에 대해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전부 북송시키는 건 아니라며 만약 당신들이 중국 정부라면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탈북자 김효아 씨는 중국이 탈북자를 북송시키면 탈북자 한 사람당 3달러를 중국 정부가 받는 협약을 북한과 중국이 맺었다며 관심은 고맙지만 정확한 정보가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있게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보시고 미국에서는 여러분들이 중국에 대해서 더 깊이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나서셔서 중국 정부가 북한 정권을 대하는 그 문제만큼에 있어서는 유엔에서 떳떳한 발언을 할 수 있는 그런 멋있는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중국의 젊은 지식인들이 그 일을 해주기를, 당신이 해주기를 바랄게요.
200여 명의 조지타운 대학 학생들은 이날 교내 북한 인권 모임 띵크가 마련한 포럼에서 탈북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행사를 주관한 띵크의 샤킬 제임스 공동대표는 VOA에 행사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Think is really dedicated to raising awareness about
띵크가 지금까지 북한 인권단체나 탈북자들을 초청해 증언을 들어왔으며 탈북자들이 학생들에게 북한의 인권 실태를 증언하는 것은 북한 인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띵크의 방향과 일치한다는 설명입니다. 김효환 씨와 지현아 씨는 한국 내 30개 단체들이 연대해 조직한 북한의 집단 학살을 멈추기 위한 전세계 연대의 공동대표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두 사람 외에 역시 공동대표인 주찬양 씨와 김산 씨까지 모두 4명의 탈북자가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각자가 북한에서 겪은 경험에 대해 증언했는데요. 20대 여성 주찬양 씨는 장마당 세대로 1999년부터 매일 VOA 등 해외 방송을 들었다며 가족들이 먼저 탈북한 뒤 자신은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며 3년간 혼자 살다 2011년 한국에 입국했다고 말했습니다. 주 씨는 장마당 세대는 더 이상 북한 정권을 숭배하지 않는다며 이들은 자유를 찾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작가의 꿈을 키워왔다는 지현아 씨는 지난 2007년 한국에 입국하기까지 인신매매에 팔려가는 고통을 겪었던 자신의 경험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은 집단 학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 씨는 북송과 탈북 과정에서 겪은 모든 사실을 당시 눈으로 찍고 머리에 담았다며 2011년 발간한 자유차자 천만리에 모든 것을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요한 씨는 이른바 고난의 행군 당시 경험을 전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금속을 팔아 연명했는데 당국이 금속 도둑을 총살하라는 명령을 내려 체포됐고 사형 선고를 받았었다고 말했습니다.
죽었다고 전해서 창문을 열어봤는데 거기에 쇠사창이 그 열쇠고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열쇠고리로 쇠사창을 14시간을 뜯고 그 감옥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그렇게 탈출을 했는데 그 중국어로 강을 건넜습니다. 강을 건넜는데 중국어를 한마디도 모르다 보니까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걸어가다가 결국은 그 교회를 발견하게 됩니다.
김 씨는 이후 기독교인이 돼 북한에 다시 들어갔고 지하교회의 실체를 보게 됐다며 지하교회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는데요. 질의응답에 참여한 박규리 학생은 탈북자들의 증언을 듣고 희망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들 스스로 뭔가 힘을 모아서 변화를 하려는 시도가 있긴 하구나라고 해서 조금은 그 희망을 본 것 같아서 네. 북한 사람들도 충분히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그 자유라는 그 한 가지가 없어서 지금 그 이 모든 상황이 계속 처해 있다는 그런 얘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게 너무 간단한데 그냥 강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가 주어지면 북한도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는 그런 또 희망적인.
존 로드리게스 학생은 강제 낙태 등의 이야기는 이해조차 할 수 없었다며 탈북자들의 증언에 소름이 끼쳤다고 말했습니다. 김유한 씨는 통일을 염원하는 노래인 홀로아리랑을 학생들에게 불러줬고 학생들은 행사 뒤 중국 정부의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주찬양 씨는 탈북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국제사회가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니까 28명이 죽을 때 한 명이 탈북에 성공해요. 제발 주민 많은 주민들인데 진짜 아파하는 주민들을 우리를 통해서 봐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솔직히 스타도 아니고 그냥 고향이 북한인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뭐가 잘나서 여기 서 있겠어요. 생각해보니까 나를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탈북민들을 통해서 북한에서 현실적으로 신음소리를 내는 주민들인데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네. 사랑으로
BOA 뉴스 장량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됐군요.
그렇습니다. 이완구 총리 내정자가 한국의 국무총리로 적합한지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자신과 아들의 병역 기피 문제를 비롯해서 부동산 의혹, 최근에 불거진 그 언론에 대한 외압 사건 등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상황은 언론사들이 제공하는 실시간 뉴스로도 전해졌고요. 전 과정을 생방송으로 중계하는 국회 방송, 또 국회의 그 인터넷 의사 중계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일반인들의 그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네, 오늘 인사청문회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총리 내정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선 모두 발언에서 여러 가지 의혹으로 문제점을 보인 자신에 대해서 통렬히 반성한다. 국민에게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어서 예상됐던 대로 각종 의혹에 대한 의원들의 추궁이 시작됐고요. 총리 후보자는 준비한 자료들을 제시하면서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오늘 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언론 외압과 관련한 녹취 파일의 공개 여부였습니다. 후보자는 개인적으로 듣고 싶다 이렇게 공개를 거부했지만 야당은 녹취 파일을 청문회장에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서 팽팽한 긴장이 돌기도 했는데요. 청문회는 이 때문에 중단이 됐고 야당 측에서는 청문회장을 벗어나서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이 녹취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이 총리 후보자의 언론 외압 의혹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네, 총리 후보자가 최근 언론사 기자들과의 점심 식사 자리에서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입니다. 후보자의 언론관이 드러난 부분으로 언론 회유성 발언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후보자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 일부 방송사 간부에게 보도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내용. 또 자신이 아는 언론인을 대학 총장으로 만들어줬다. 형제처럼 지내고 있다 이런 발언 등이 기자들의 녹음기에 담겼던 겁니다. 총리 후보자는 관련 발언을 부정했다가 기억이 정상적이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바꾸기도 했는데요. 여당 측에서는 본인의 동의 없이 사적인 대화를 공개하는 것은 도를 넘은 행태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새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내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들어볼까요?
네. 한국 검찰이 종북 콘서트 논란의 중심 인물인 희망정치연구포럼의 대표 황선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황선 씨는 지난해 서울 조계사와 전남대학교 또 전북 익산에서 토크 콘서트를 열어서 북한을 찬양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황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가요?
네, 한국검찰은 황선 씨에 대해서 이적단체 등의 행사 주도, 또 참가에 의한 이적 동조, 이적 표현물 제작 반포 소지, 또 통일 토크 콘서트 개최에 의한 찬양 고무 선전 등 50여 개의 혐의를 들었습니다. 170여 쪽에 달하는 공소장에 관련 내용을 담았는데요. 94년 대학 입학 후 학생 운동을 시작한 내용부터 시작해서 98년 8월 한국 정부의 허가 없이 방북했던 사실, 한국 교도소에서 쓴 방북 수기에서 반미 의식을 드러내거나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는 내용을 담아내는 등 20여 년 동안 이어온 종북 사상 이력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11월과 12월 서울 조계사, 전남대학교, 전라북도 익산에서 열린 일명 종북 콘서트에서 2005년 북한을 방문해서 평양산원에서 아이를 출산했던 상황을 전하면서 북한의 출산 환경을 사실과 다르게 오도하고 왜곡했다, 이런 내용도 공소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종북 콘서트 관련자에 대한 기소 소식 들어봤습니다. 자, 서울통신 오늘 마지막 소식 알아볼까요?
네, 명절이 가까워지면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차례상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귀성길, 귀경길 교통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소식들과 함께 기업들이 발표하는 연휴 계획, 또 명절 맞이 특별 상여금, 보너스 소식인데요.
네.
어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28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 연휴 상여금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연휴도 길고 상여금도 많으면 제일 좋겠죠?
그렇게만 된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는 명절 선물이 될 텐데요.
네.
기업들의 명절 휴가와 상여금은 뭐 정책이라든지 예산 그리고 경기에 따라서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계획하고 있는 올 설 연휴 일수 평균 4.8일이었습니다. 또 80%에 가까운 기업이 설 상여금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얼마일지가 궁금한데요.
네.
평균적으로 지난해보다 조금 오른 117만 9천 원, 미화로는 1,082달러 정도였습니다.
그렇군요. 자, 경기가 좋지 않다고 하는데 그래도 상여금이 조금이지만 늘었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어느 직장에 다니는가에 따라서 이 반가움이 좀 더 할 수도 있고 좀 적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의 경우는 평균 1,560달러 정도를 받게 되고요. 중소기업은 977달러 정도로 조사가 됐습니다. 생기는 돈이 많으면 써야 할 것도 많아지는데요. 내일부터 한국의 주요 은행에서는 설 명절에 세뱃돈이나 부모님 용돈용으로 많이 쓰이는 신권 교환 행사가 시작됩니다. 빳빳한 새 돈을 가져가는 건데요.
네.
거의 하루 만에 준비된 신권이 동이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한국 언론들 신권 전쟁이 시작됐다, 이런 제목의 기사들을 오늘 많이 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통신 더성민 기자였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 사태의 외교적 해결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요르단군이 ISIL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으로 ISIL 전력의 20%를 약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오늘은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과 독일의 정상회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바마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가 어제 워싱턴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 방안을 집중 논의했는데요. 두 정상은 사태의 외교적 해결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러시아가 개입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추가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정부군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도 처음으로 언급을 했는데요. 하지만 일단은 외교적 노력의 성과를 지켜본다는 입장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러시아가 더욱 심각한 고립에 처하게 될 거라고 경고를 하고 있군요.
네, 두 정상이 어제 회담 후에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사태의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지만 만약 러시아가 변하지 않는다면 러시아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더욱 심각한 고립과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러시아 국민들과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이미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 개입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우크라이나 사태에 개입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어제 미국과 독일 정상은 러시아가 분명히 우크라이나의 영토 주권을 침범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죠.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러시아가 무력으로 우크라이나의 국경을 바꾸려 하고 있다며 지난해 9월 휴전협정을 위반하고 우크라이나 동부의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에 계속 탱크와 야포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도 러시아는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우크라이나의 영토 주권을 명백히 침범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 무기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까?
네, 어제 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그 문제도 언급을 했는데요. 사실 그동안 미국의 고위 관계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은 있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군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도 그중에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는데요. 앞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가 분리주의 반군에 최신 무기와 병력을 지원하면서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미국을 비롯한 서방에 무기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독일은 그동안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메르켈 총리는 어제 어떤 발언을 했습니까?
네, 어제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도 독일은 우크라이나 사태의 군사적 해법을 모색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대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는요, 오바마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미국과 유럽의 동맹은 변함없이 계속 이어지고 굳건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따라서 앞으로 사태 추이에 따라 미국의 대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방조할 수도 있다는 입장으로 비춰집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평화를 제안했고 오는 11일 벨라루스에서 4개국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습니까?
네.
이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주말에 메르켈 총리가 푸틴 대통령을 만났을 때 러시아가 평화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독일도 미국의 대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저지하지 않겠다 이렇게 경고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네, 뭐 일부 러시아와 미국 언론이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그런 보도를 했는데요.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바마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미국과의 유럽의 동맹은 변함없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미국과 독일 정상의 논의 잠깐 얘기해봤는데요. 현재 우크라이나 동부의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어제도 교전이 계속됐습니다.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 정부군에 따르면 반군들이 정부군 점령지역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제 도네츠크 동북부 나들목인 데발체베 등에서 반군의 공격으로 정부군 9명이 숨지고 26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요르단 정부가 자국 공군 조종사를 잔인하게 살해한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ISIL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을 벌이고 있는데요.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네, 알레 말즈부르 요르단 공군사령관이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내용입니다. 요르단군이 지난 4일간 시리아 북동부 ISIL 거점에 56회의 공습을 가했으며 이번 공격으로 ISIL 전력에 20%를 약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것이 사실이라면 공습이 매우 효과적이었나 보죠?
네, 알즈부르 사령관은요, ISIL의 지휘부와 무기고 병영, 훈련시설 등에 집중적인 공격을 가했다면서 이번 공습은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ISIL을 전멸시킬 때까지 공격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하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알즈부르 사령관은 지난 국제연합군의 그동안의 공습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ISIL에 대한 공습 작전을 위해서 국제연합국 소속 전투기들이 총 5,500개 출격을 했고 이 중에 2,000회는 정찰 임무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5회 출격 중에 한 번은 요르단 공군이 담당을 했었다고 밝혔고요.
네.
또 지금까지 이런 공습으로 ISIL 대원 7,000명이 사망했다고 공개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듣고 계십니다. 곧 이어서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영어를 배우는 English with You를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라디오로 여는 세상이 방송되겠습니다. 오늘 라디오로 여는 세상에서는 경제가 보인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생생통신 탈북민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경제가 보인다, 오늘은 세일과 할인 행사를 통한 탈북자 김형수 씨의 알뜰한 설날 준비 과정 소개해드립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과 김정일, 뭐 이들의 생일을 민족 7의 명절이라고 하던 데 비해서 전 남한에 와서 깜짝 놀랐던 것이 민족 7의 명절, 이렇게 말하면서 설날과 추석을 들기 때문에.
이어서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은 2014년 기준으로 약 2만 7천 명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가운데 탈북 여성의 비율은 70%에 달합니다. 오늘 생생통신에서는 전체 탈북민의 70%를 차지하는 북한 출신 여성들의 직장 적응 실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여러분,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So, how is everyone doing today? Well, I am very excited to teach you today's phrase. 오늘의 영어 표현은 to have a heart of gold. To have a heart of gold입니다. 그럼 마이크와 레베카와 나눈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Did you hear about Mrs. Smith?
You mean the mother of 12 who lives down the street?
Yep, I hear she donated 500 cookies to be served at the Boy Scouts yearly meeting.
She always did have a heart of gold.
네, 로베카는 마이크에게 Did you hear about Mrs. Smith? Did you hear about Mrs. Smith? 혹시 스미스 아주머니에 대한 이야기 들었니? 라고 물어보니까 마이크는 You mean the mother of 12 who lives right down the street? You mean the mother of 12 who lives right down the street? 12명의 자식들과 함께 저기 바로 아래쪽에 사시는 분 말하는 거니?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레베카는 Yup. 맞아. I hear she donated 500 cookies to be served at the Boy Scouts yearly meeting. I hear she donated 500 cookies to be served at the Boy Scouts yearly meeting. 스미스 아주머니가 보이스카우트 연간 모임에 500개의 과자를 기부하셨대라고 하니까 마이크는 She always did have a heart of gold. She always did have a heart of gold. 스미스 아주머니는 항상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Now, let's listen to a portion of today's conversation.
Yep, I hear she donated 500 cookies to be served at the Boy Scouts yearly meeting.
She always did have a heart of gold.
오늘의 영어 표현은 to have a heart of gold입니다. To have a heart of gold, to have a heart of gold는 황금과 같이 빛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매우 친절하고 마음이 곱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a heart of gold. A heart of gold는 아름다운 마음씨를 뜻하고요. 이 앞에 to have. To have를 붙이면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진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So the phrase heart of gold is used to describe a person who is genuinely kind, very generous and caring. 흔히 사람의 성격이나 마음씨를 설명할 때 그 사람이 착하다, 친절하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좀 더 생생하게 표현할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아름답다 라고 눈에 보이는 것처럼 표현하기도 합니다. To have a heart of gold.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Did you hear about Mrs. Smith?
You mean the mother of 12 who lives down the street?
Yep, I hear she donated 500 cookies to be served at the Boy Scouts yearly meeting.
She always did have a heart of gold.
오늘의 영어 표현, to have a heart of gold. 황금과 같이 빛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매우 친절하고 마음이 곱다. To have a heart of gold. Keep on practicing and let me know if there is anyone around you that has a heart of gold.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Bye-bye!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입니다. 1-202-382-5325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곧이어 밤 10시부터는 세계뉴스와 라디오를 여는 세상이 방송됩니다.